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영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마침내 선한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니, 사람뿐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악의 경우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그 상황에서 최악의 상태를 죽음으로 비유하죠. 죽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의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배고파서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강조법을 하고 또뭐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그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여 죽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뭐 욕설을 할 때도 죽음에 관한 욕설이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죠.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다 떠오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인식은 그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뭐 건물이나 그런 아파트들을 가보면 4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F층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4라는 숫자가 죽을 사자를 그렇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기운, 이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4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정말 최악의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매일매일 그 죽을 만큼 힘들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최악일까요? 또 다른 성경에서 시편 116편 15, 16절에서는 죽음을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성경은 죽음을 최악의 상태, 아주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귀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의하면 결박을 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결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최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귀한 것이고 죽음이 곧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본문에서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디론가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죽음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이 장례식이죠. 베이직교회에서도 장례식을 이따금 가는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그 장례를 대하는 또 죽은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또 그 영정사진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묵상하게 되죠.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 저렇게 돌아가시겠구나. 나는 저런 죽음을 맞을 때 어떻게 죽음을 대할 것인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야곱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먼저 야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49장에 이르러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자면 야곱의 인생에 관한 기록은 거의 반절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요셉 이야기도 있고 유다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들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야곱의 태어날 때부터 그의 험악한 인생과 그의 유언과 축복과 죽음 그 이후의 장례식까지 심지어 그가 복중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형과 싸웠더라 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 전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라는 정말 발꿈치를 움켜쥔 자 모든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도피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아니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길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아, 나 또한 이런 엉망진창인 나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기대와 또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굽으려 얼굴을 앞에 굽으려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슬퍼하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슬퍼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천국으로 갔다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갔다면서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꼬듯 말을 하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저에게 뭐 많은 공격과 기독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우냐? 왜 슬퍼하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 그렇게 질문을 하죠. 물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발인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이라고 말하고 곡으로 울면서 곡하지 않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분명히 더 저 좋은 곳으로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죠.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또 누군가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 이 슬픔은 어쩌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누군가 때문에 눈물 지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만큼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슬퍼하는 장면은 장례식을 맞이한 야곱에게 있어서도 또 함께 장례식을 진행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또 요셉에게 있어서도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퍼함 이후에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2절에 보면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기간이 40일이나 걸렸죠. 이러한 오랜 기간은 애굽의 장례 절차를 설명합니다. 애굽의 장례 문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를 처리하고 그렇게 염하는 향을 처리하는 그런 기간이 40일이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곱이 애굽 사람도 아닌데 왜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저 굴로 가야 하는데 알다시피 이 미라로 만드는 이 작업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적인 신앙에 비롯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 육체에 깃들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미라를 만든 것이죠. 왜 요셉은 이러한 이단적인 신앙의 결과물로 이 장례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와의 약속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이단적인 그런 장례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마침내 아버지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는 길은 뜨거운 태양 아래 정말 몇 날 며칠을 가야 사막길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하는 그런 애굽의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이 70일 동안의 기간은 바로가 상을 당했을 때, 아니 왕족이 장례를 거행할 때 치러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의 장례, 즉 국가, 국장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 가나안 시골 변방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심지어 장막 안에서 태어났던 그 야곱이 오늘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의 국장으로 처리되는 장례를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탄생뿐 아니라 그의 마지막 그 장례의 행차를 아주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지막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몸을 단정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바로에게 불림을 당했을 때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상 중에 있습니다. 애곡하는 기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않았고 단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에게 말을 전해다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이것은 무언가를 정말 공손하게 부탁하는 의미의 표현이죠. 여러분 야곱 요셉이 누구입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인 사람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 땅에서 바로보다 높은 사람이 바로 이외에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있는 2인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탁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공손하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그냥 부하들을 불러서 내 말을 전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충분히 갑질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갑의 위치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궁에 있는 신하들, 자기 부하들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며 말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삶인 것이죠. 진실성과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그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동일했다라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뭐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뭐 눈빛도 쌀쌀하고 말투도 까칠하고 막 그랬는데 좀 지나다 보면 정말 젠틀하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감동을 하죠. 와, 진짜 변했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진짜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목사 앞에서 달라진 모습일 뿐이겠죠. 어쩌면 교회에서의 또 다른 처세술을 익혔을 뿐입니다.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갑의 위치를 남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똑같습니다. 뭐 제가 잘 보여야 할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을 때 행동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인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일하게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의 또 기성세대들의 위선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겸손하면서 집에서는, 아니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학대를 당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온유한 목사님으로 있는, 아들을 심하게 구타하고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으로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에서는 진실함 또 이 정직함, 즉 인테그리티가 생명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모습을 쭉 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총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인테그리티를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그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게 바로 나그네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그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우물들을 다 포기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소유에 묶이지 않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약자임을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하죠.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럼 어쩌면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부터 9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자가 많은 신하와 원로들과 심지어 군대의 병력을 이끌고 국경을 넘는 것은 이런 반역 행위였습니다. 결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죠. 또 다른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병력을 다 이끌고 나가서 주변의 강대국과 연합하여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바로는 오히려 쉽게 승낙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어쩌면 요셉은 바로에게도 무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볼 때 이 사람이 2인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권력에 관심이 없구나, 이 애굽의 권력에 미련이 없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혈육일지라도 그 권력의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더 가질까 그렇게 싸워대는 그 왕국에서, 이 애굽에서 요셉 하나만은 본인의 일을 정직하게 묵묵히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욕심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요셉에게는 애굽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했겠죠. 여기서 성경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죠. 앞자리에 보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야곱이 말하죠. 내 아들을 결코 데리고 내려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결국 이제 모든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죠. 물론 지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좀 더 높은 고지대에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내려오는 곳, 그 애굽이 마치 세상을 대표로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비록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애굽에 내려온 그 애굽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마침내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거할, 마치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거할 처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올라가는 길,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돌아갔더라, 올라갔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셉과 함께한 이 큰 장래의 행렬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죠. 어떻게 보면 거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성대하고 굉장히 커다란 큰 무리죠. 이 무리가 애굽을 출발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걸어가는 이 동선은 후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아니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이라고 일컫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침내 성취될 저 새하늘과 새 땅, 허다한 무리가 거룩한 행렬로 주님 앞에 머무는 그 거룩한 행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행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의 행렬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이 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야곱도 여러 번 언급했고요. 또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장사될 때도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주고 정당하게 그 땅을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이 헷 족속에게서 아브라함, 아니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족 속 사람들에게 가서 매장지를 줄 것을 요구하죠. 매장지를 사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살 필요 없이 그냥 이 땅에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매장하십시오.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호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 땅을 당신의 소유로 팔지 않겠다는 거절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소유지로 삼아서 매장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지 못하도록 당신 같은 외국인에게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절의 본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강권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소유지로 팔게 사도록 나에게 주십시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그 땅을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그 사람에게 그 땅을 매입할 것을 말하죠. 그러자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도적으로 그 땅을 이제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400세겔의 그 타작 마당과 마물의 굴을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0세겔이라는 돈이 지금의 뭐 환산으로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액수였음을 알게 됩니다. 비교해 보자면 후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난 후죠. 다윗 왕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아라우나라는 사람, 왜냐하면 그 땅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명령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그 땅을 내려가죠.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달려와서 이 땅을 살 것 없이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땅을 공짜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값을 정당하게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그 타작마당을 살 때 그 타작마당과 함께 소까지 합쳐서 얼마에 샀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왕이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살 때 뭐 깎아서 샀겠습니까? 더 웃돈을 얹어서 샀겠죠. 그게 은 50세겔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그 사는 금액이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도 아무리 비싸게 쳐져도 50세겔을 넘지 않는 그 땅을 아브라함은 400세겔에 샀습니다. 이 최초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큰 바가지를 쓰는 장면임을 보여주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손해에 집중하지 않고 얼마나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 땅을 샀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헷족 속 그 사람에게서 그 땅을 소유지로 샀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의 매매였기 때문에, 이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된 것이죠. 영원한 소유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어찌할 수 없는 아브라함 대대자손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하는 표징이 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거래의 매매를 했지만 몇백 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지금을 생각하면 이 부동산 알박기가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값을 주고 정당하게 샀기 때문에 그 땅이 영원한 소유지가 되었고 영원한 언약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나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와 그리고 영원한 소유, 부당한 거래로 인한 영원한 소유가 되고 그 영원한 소유로 인해서 언약의 기초가 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영원한 언약의 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몇 평 안 되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막벨라 굴, 이 밭을, 가나안 밭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가 보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러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땅에 묶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분양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유를 묵상하고 소유가 늘어나는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우리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 너머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넘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엉망진창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 마침내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땅의 소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의 인생처럼 코람데오의 삶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동하며 겸손히 정말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에 목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실, 마침내 우리를 이끄실, 마침내 우리를 세우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